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은 기시다 총리는 9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의장 겸 사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다음 날인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방위와 인공지능 등에 관해 미일 동맹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을 역사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미 당국자가 ABC 뉴스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방위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미군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등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어 11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4일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로이드 오스티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신내각이 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인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적대 행위 중단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419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며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 트럭 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 랠프 퍼켓 씨가 8일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성조지는 이날 조지아주 포트 무어의 국립보병박물관을 인용해 퍼켓 씨가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씨는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에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에 보병장교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성조지는 전했습니다. 또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직후 제8 레인저 중대에 자원해 중대장 임무를 맡았으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 퍼켓 중위의 부대는 한국에 파견돼 평안북도 운산 205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전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명예훈장 수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때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퍼켓 당시 중위 휘하에 있던 부하들은 그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치하했습니다. 국립보병박물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퍼켓 씨를 기리는 추모 예배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를 확정했다고 어제 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은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러 관계가 한층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국가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자강도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황해도 사리원, 평암남북도, 장진 양강도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2에서 20mm 안팎으로 눈은 1c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8일 바이든 정부는 미일 두 나라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일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 참석해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으며 무기 등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 전략은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stant in it 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uilding off of that foundation. And I've said this before, but I really believe we're
이메뉴엘 대사는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어 11일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특히 양국의 국방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 구조를 조율하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wo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loser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또 방위 장비의 생산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양국의 방위 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할 몇 가지 문제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양국 정상의 국방 분야 논의에 대해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지휘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본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은 미국, 일본, 한국이 결코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pillars of China'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a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이메뉴엘 대사는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가 안보 참모 중 하나는 이 같은 진전을 간절히 원했었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한일 3국 정상의 시대가 지나도 협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마다 대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 회담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미해결 문제에 북한이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아직 미해결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s from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are not ready to deal with thos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야마다 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총리는 북한 측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보도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이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이번 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인 타카노 의원은 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과 무역 문제, 그리고 미일 양자회담에 영내 파트너를 통합시키는 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합니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미일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미국, 일본, 한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 3국 정상회의에 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의회가 미일 양국 간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설립한 독립정부기관인 미일 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열린 제32차 미한일 의원회의에 미국 측 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또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은 아베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퍼 전 대사는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호주 대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시퍼 전 대사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가 될까요?
양국 관계 변화와 동맹의 강화입니다. 원래부터도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세계 미국 동맹 중 이보다 더 강한 동맹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일본은 그동안 동맹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관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큰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건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매우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죠. 21세기에도 침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도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 동맹의 격상에 발맞춰 일본은 자위대 내에서 육해 공군 간의 원활한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 작전 사령부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한국을 포함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다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우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려는 종전 이후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려는 열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가가기 위해 취한 행동과 또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그에 기반한 무역과 평화를 모두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저는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김정은에 의한 위협도 더 커진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협력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도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있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 중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결국 일본의 자위대 증강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이 전수 방위 태세를 버리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일본은 항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모든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물론 문자 그대로 자위대라고 불리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처럼 전력 투사 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늘 방어 중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군국주의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력투사 능력 과시보다는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공격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전력투사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저지른 일이나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일을 보면 누구라도 불안을 느낄만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사되길 바랍니다. 한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다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일본은 전쟁을 선동하려는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을 돌아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죠. 일본인 납치설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하지만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돌만 던지면 성과는 없죠.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당시엔 미국에선 북일 정상회담을 조심스럽게 보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시 기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잠수함과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운데요. 우리는 때때로 북한의 도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립시킴으로써 일본이나 미국의 공격을 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더 강력한 미일 동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힘은 일본에 있는 80개 이상의 미군 기지와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에도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군 병력이 많죠. 한국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때로 미국인들은 이것이 미국에게 일종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인도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재결성되었고요. 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있어 든든한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미한 동맹은 굳건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쿼드가 나온 것은 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의 관심사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쿼드에 참여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때는 쿼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거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도 그 동맹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로부터 이번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를 지속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일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8일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두 나라에서 대사는 유엔 안보리와 그 너머에서 양자와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과 비확산 및 군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 평화 유지, 식량 안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 등 역내 및 글로벌 우선순위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미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젊은 탈북민들을 만나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에서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공동의 우선순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역사적인 워싱턴 방문을 포함한 폭넓은 사안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을 만나고 나가사키를 방문해 역내 및 세계적인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지역관리 및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잇따라 동중국해에 출몰해 주목됩니다. 둘 다 위치를 숨긴 채 중국 영해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했는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선박은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인 남산 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남산 8호는 현지 시각 3월 23일 북한 서해상을 벗어나 중국 방면으로 향하며 약 2시간 동안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위치 정보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산 8호가 다시 포착된 건 자취를 감춘 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달 29일입니다. 위치는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780km 떨어진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 해상입니다. 이후 다시 북한 서해 방면을 향해 북상한 남산 8호는 31일 중국 산둥성 인근 바다에서 북한 서해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다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남산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남산 8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운항이 금지된 남산 8호가 이번에 동중국해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 제재망에 주의를 끌만합니다.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3일 남산 8호가 최대 2,835톤에 달하는 정제우 제품을 북한 남포에 하역했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산 8호가 공해상 등에서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남포를 떠나 서해 방면으로 운항하던 북한 유조선 청룡산호는 10일 북한과 중국 중간 해역에서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을 끝으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3일 동중국해 해상에 출현해 다음 날까지 북상하다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이는 청룡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운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따라서 MMSI 번호만을 발신한 청룡산호에 대해선 현재로선 선적이 북한이라는 것 외에 과거 행적이나 제재 여부 등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20여일의 항적까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선박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북한 전역을 공백과 제한 없이 감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정찰 위성 역량을 확보로 한국뿐 아니라 미한일 3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한 데 대해 북한 전 지역을 물샐 틈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이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을 탑재해 발사한 데 주목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at you could sort of try to determine what the function of the facility was. You'd have, you know, much more information.
지난해 12월 발사된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에 탑재된 전자 광학 적외선 위성은 지상의 목표물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지만 악천후에서는 운용에 제한이 따르는 반면 이번에 발사된 SAR 위성은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상 조건이나 주야 간의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AR 위성과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의 통합 운용을 통해 상호 단점을 보완하면서 북한 내 시설의 기능과 활동 수준 및 유형, 활동 주체 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돼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8일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이날 오전 8시 17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 위성 1호기를 팔콘 9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위성은 오는 6월에서 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이번 위성 발사 성공으로 여러 위성의 중첩 운용을 통해 정찰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2호 위성이 탑재된 1호기는 태양과 위성의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한 태양 동기 궤도로 SAR 위성인 2호기는 적도면에서 약간의 경사각을 갖는 경사 궤도로 운영됩니다. 태양 동기 궤도로 도는 위성은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이 하루에 한두 차례로 제한되며 일정한 시점에 지나는 반면 경사궤도 위성은 하루 5회 이상 지나면서 같은 장소를 더욱 다양한 시점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정찰 위성 분야에서 이 같은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basically have South Korea will have the ability to have persistent stare down on North Korea by having
한국은 지난 수년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일부 장사정포를 기반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과 목표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수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첩된 여러 기의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이를 타격해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분쟁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전반적인 킬체인 및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기의 추가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한 전역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터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South Korea for a number of years has had kill chain as well as KMPR strategies.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5개의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서로 다른 기능과 성능을 갖춘 위성 5기를 군집 형태로 운용 배치함으로써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줄여 거의 2시간 단위로 북한을 정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추가적인 대북 정찰 역량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중대형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 위성 5에서 60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 위성이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초소형 정찰 위성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전해졌으며 중대형 정찰 위성에 초소형 정찰 위성까지 확보될 경우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대표는 한국이 향후 5기의 위성을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킨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정찰 위성 분야 선진국의 버금가는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위성 역량 확보가 단순히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한일 3국의 공동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대북 위성 정보는 많이 확보되고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동맹국과 공유해 빈틈을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 5기 더 생긴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3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을 감시하는 한국 위성 5기는 세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공개한 컨테이너 더미가 이번에도 등장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7일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30m 길이로 놓인 컨테이너 추적물체가 보입니다. 앞서 라진항에는 지난달 31일에도 길이 110m의 선박이 정박했다가 떠났는데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선박이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라진항엔 이미 이달 1일부터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면서 사실상 선박의 추가 입항이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 백악관이 북한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해 더욱 주목받아온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시와 동일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뷰이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12일 재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움직임이 단 이틀만 포착되는 등 대형 선박의 포착 횟수는 올해 초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서기관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주 막을 내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고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8일 세계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란, 벨라루스, 수단과 같은 나라에서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역대 최장기간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팀 유럽으로 불리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다양한 국가 상황과 주제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러 결의안과 공동성명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이 결의는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내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포괄적인 보고서를 통해 COI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공동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 씨를 통해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시급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해결하며 유엔 창립 이래 유엔 체제를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 염원,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회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진전시켰다면서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즉 버마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통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했고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하는 53개국의 공동성명에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등 국가 문제 외에 이번 설명자료에서 강조한 주요 사안은 최근 국제인권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입니다. 국무부는 초국가적 탄압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세계 안보와 인권 존중을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이에 관한 행사를 개최해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국가적 탄압은 암살, 불법 추방, 납치, 디지털 위협,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남용, 가족 협박 등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디아스포라와 망명자들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행하는 탄압을 말합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르는 나라로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엔 북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이 문구를 추가하는 안을 미국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과 일본을 방문하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암살, 감시, 납치, 강제 송환을 지적했었습니다.
The council must address the horrors, the abuses and crimes being perpetrated daily by the Kim regime against
미국 텍사스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트스 교수는 이와 관련해 4일 VOA에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8일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의 잔혹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이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첫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내년 9월에 발표될 유엔 인권이사회 새 보고서는 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피해자,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무대에 증폭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조명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안보를 그 기저의 인권 침해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총회와 안보리도 인권 침해와 무기 확산 사이의 연관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에 자강도 지역으로 비가 시작돼서 황해도 사리원 또 평안남북도 장진 양강도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2에서 20mm 안팎으로 눈은 1cm 미만으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 9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9도 예상합니다. 신의주는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구름 많겠고 바람이 불겠는데요. 사리원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은 7에서 17도, 사리원 7에서 17도 예상합니다. 자강도, 강계, 희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중강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저녁에 바람도 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7도, 강계는 2에서 8도, 18도 예상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함흥 막다가 흐려지겠고 나머지 지역 구름 많다가 장진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 오후에 바람 불겠습니다. 원산 3에서 15도, 함흥 1에서 16도, 평강 1에서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맑겠고 종일 바람 불겠습니다. 청진 0에서 13도, 김책 2에서 12도 예상합니다. 양강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6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0도 예상합니다. 4월 10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각종 파괴와 함께 공동체를 위협하며 기후충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충격의 사례로 2022년 파키스탄 홍수,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극심한 가뭄, 작년 미국과 유럽의 극심하고 장기화된 폭염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서만다 파워 처장은 우리는 이런 재난이 계속되고 또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ready climate shocks have thrown millions into hunger and reverse progress in combating diseases from malaria.
파워 처장은 이미 기후 충격은 수백만 명을 기아에 몰아넣었으며 말라리아에서 댕기열, 콜레라에 이르기까지 질병 퇴치의 진전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변화는 이미 연간 5%에서 15%가량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복구해야 할 필요성의 범위와 심각성, 지리적 범위는 압도적이며 심지어 마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파워 처장은 기후 변화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며 홍수에 대응하는 것과 심각한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다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Once we've identified priority needs and spurred innovation and affordable solutions to meet those needs.
파워 처장은 일단 문제 해결의 목표와 필요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과 저렴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 남반구 사람들이 이런 해결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공공 그리고 민간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파워 처장은 일단 각국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데이터를 활용해 파악하면 정책 이반자들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렴한 해결책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must continue on their reform paths to become more responsive, more innovative, more accessible.
파워 처장은 국제 금융 기관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에 보다 신속히 반응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남부 지역의 정부들은 그들의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기후 회복력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자금을 제공하는 공여국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혁신 그리고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개인, 특히 젊은이들은 해결책을 개발하는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궁극적으로 기후로 인한 재난이 더 이상 우리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그것들에 대비할 사람들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은 기시다 총리는 9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의장 겸 사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다음 날인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방위와 인공지능 등에 관해 미일 동맹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을 역사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미 당국자가 ABC 뉴스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방위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미군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등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어 11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4일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 장관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적대 행위 중단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49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며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 트럭 수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 랠프 퍼켓 씨가 8일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성조지는 이날 조지아주 포트 무어의 국립보병박물관을 인용해 퍼켓 씨가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씨는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보병장교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성조지는 전했습니다. 또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직후 제8 레인저 중대에 자원해 중대장 임무를 맡았으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 퍼켓 중위의 부대는 한국에 파견돼 평안북도 운산 205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전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명예훈장 수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때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퍼켓 당시 중위 휘하에 있던 부하들은 그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치하했습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퍼켓 씨를 기리는 추모 예배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일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들의 제거가 요구된다면서 이것 라파 지상작전은 일어날 것이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